혹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전엔 느껴진 것 같은데 지금은 나와 멀리 있는 것만 같고 나의 삶과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있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삶 속에서 경험해 보신 적이 없는 분은 계시진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서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시거나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들, 성경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분들을 위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1장에 창세기 11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조상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 걸 자랑스럽게 밝히는데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성경 안에서 곳곳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참 좋았고 이 사람이 형통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훌륭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오늘 본문 앞부분 이야기도 조금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의 자손들을 아주 많게 해주겠고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멀리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거주하기로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기근이 들었는데 매우 심한 기근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기근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애굽, 이집트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 이집트 땅에는 하나님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랑 같이 계신 것 같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내가 왜 이 땅에서 기근을 겪어야 하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과연 애굽 땅에 가면 하나님이 거긴 계실까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사람들의 신관념은 어떤 신관념이었냐면요. 약간 지방령 같은 신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 애굽의 신이 거기 있는 거고요. 이집트 땅,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신이 힘을 발휘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면 거기는 이제 이집트 신들 밑으로, 그 영향력 밑으로 자신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집트 땅으로 살기 위해 가다 보니까 꾀를 내게 된 거죠. 자기가 봐도 자기 아내 사라가, 오늘 본문에서는 사례라고 아직 하는데요. 사라가 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사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합시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내인 사라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예쁘긴 예쁘구나.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남편이 죽겠구나. 따로 원망했다거나 따로 대답을 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둘이서 생각했을 때 최선의 결정, 우리가 둘 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래, 우리가 이렇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만 하자라고 동의를 한 거죠. 사실 이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의 일부를 숨김으로써 자기 합리화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 누이인 게 거짓말은 아니잖아. 아내인 걸 말하지 않았지만 누인 건 사실인 사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이집트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라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이기적인 의도였다기보다는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만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이렇게 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브라함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저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분은 그분의 뜻을 결국 이루십니다. 여기서 약속과 명령에 대한 차이를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명령이라는 것은 말을 듣는 사람에게 그 달성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반면에 약속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그 성취의 여부가 달려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집에 아내가 그 유하에게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너 가서 방 치워. 이렇게 명령을 하면 유아가 그 말을 듣고 네 엄마 하고 이제 가서 방을 치우면 그 명령이 달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유아가 그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채 하거나 방을 치우지 않으면 그 말을 들은 대상인 유아가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명령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약속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했죠. 제가 재하에게 재하야 너 내가 내일 아이스크림 사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약속의 달성 여부는 제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제아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냐 안 사주냐에 따라 달려있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명령은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그리고 약속은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부여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과는 달리 얼마든지 그분이 하신 약속을 지킬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방해하고 무효화할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전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은 사람처럼 변덕스럽지 않으시죠. 우리를 향한 선한 뜻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얼 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합리화를 해가며 어떻게든 생각해냈던 그 꾀, 아내를 그저 누이라고만 얘기하고자 했던 그 꾀, 그 꾀는 사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바로의 고관들이 사라의 외모를 칭찬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칭찬했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할랄입니다. 이 할랄이라는 게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말하는 그 동사거든요. 찬양했다라고 보통 번역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사라를 보고 외모를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뭐 와 천사다, 천사 같다, 뭐 여신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해 볼 수 있는 어떤 여배우들보다 훨씬 더 예쁜 그런 외모를 사라가 가지고 있었을 거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아내랑 연애할 때는 아내가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이제 잠시 동안만 아주 잠시 동안만 제 눈에만 뭐 그렇게 보였던 것 같은데 이제 사라는 정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너무 예쁘다 이런 거였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 외모를 걱정하던 게 괜한 걱정은 아니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예쁜 사라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고 결국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냈던 아브라함의 꾀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지키기 어렵게 만들어지는 결과로 치닫게 되죠. 아내가 없이 어떻게 남자 혼자서 씨앗을 그리고 핏줄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여자를 새로 아내로 들이면 어떻게든 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만드실 때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그대로 대입해 본다면 상황이 많이 어긋나게 되죠. 아브라함은 좋게 말해도 지참금을 받는 거고 까놓고 얘기를 하면 많은 재물을 받고 아내를 판 거랑 다름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판매하라고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게 아니라 둘이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라고 결혼 제도를 만드셨죠. 그렇기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신과 이미 한 몸이 된 사라가 아내로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신의 아들로 추앙받으며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파라오의 손에서 자신의 아내를, 그것도 자기가 거짓말해서 넘겨주게 된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올 힘이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고 무력도 없었고 재력도 없었고 사회적 지위나 명예도 없었습니다. 이때 사람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순간에 애굽에는 안 계신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곤경에 빠진 아브라함을 구하시며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죠.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관심이 있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위기의 순간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일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실 만도 합니다. 너 내 약속을 그렇게 못 믿었니? 내가 약속했잖아. 그걸 왜 못 믿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셨던 하나님은 그저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안아주시죠.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십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지만 분명히 나와 상관이 있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 우리가 현실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에도 온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신 궁극적 현실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개입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받은 약속, 구약, 예수님이 오신 후에 받은 약속, 신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저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구약과 신약이라고,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분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직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 않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으니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안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죽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님께 돌아와 새 사람이 되어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매일 매 순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날마다 창밖을 내다보며 아들이 왔나 안 왔나 돌아보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삶에는 때때로 매우 심한 기근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힘든 고통입니다. 당연히 우리 삶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계시다면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곤 합니다. 왜 이런 고통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딱히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건지 나와 상관은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맞는지 여러 가지 의심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그대로 망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고자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들이 있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개입하실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혼자 세상에 내던져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성경이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야만 한다고 우리 자신에게 말하며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이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우리를 위로하며 하나씩 타협하기도 하죠.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져가는 것 같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더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삶의 문제가 사실 해결되지도 않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뭔가 나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진 우리의 삶을 볼 때 오늘보다 내일도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할 것만 같을 때 삶의 기쁨과 소망과 목적과 약속도 잊어버린 채 그저 우리는 하루를 견디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결정적인 시기라고 느껴지는 때들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제 혼자 힘으로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대학원과 대학교 진학 시기들마다 특히나 저는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 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초조함과 걱정과 절망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보다는 마치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람처럼 허우적댔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조급한 마음으로 큰 일들을 그르친 적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제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을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늘 제게 신실하셨습니다. 제가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망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지금 돌아봤을 때도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길이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가장 무력하고 연약했던 순간에도 저와 늘 함께 계셨습니다. 저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한순간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마주하고 좌절할 때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며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강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임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도 다시 우리 삶에 큰 기근이 찾아오면 또 다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곤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다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13장에서 한번, 15장에서 한번. 그 약속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20장에 가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일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또 기근이 들어 도망가며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큰 깊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두 번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이 성장한 것 같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깊이 경험한 아브라함도 결코 성장한 것 같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도 삶의 끝에서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삶도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자 기쁨 가운데 나아가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죠.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은 전혀 성장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자괴감이 들기도 하죠. 아,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은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나도 그래도 예수님을 꽤 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나아진 게 없지? 왜 나는 변한 게 없지?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우리가 그렇게 변한 게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도 더 나아진 것 같지 않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기다리시며 그분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우리 삶의 끝에서는 믿음으로 살다 죽게끔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부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허무하지도 공허하지도 멸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때로는 눈앞의 기근 때문에 너무 죽을 것 같을지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에도 잠시라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눈앞에 기근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떠나신 분이 계시더라도 부디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며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 두 팔 벌려 안아주십니다. 왜 이제 돌아왔냐면 핀잔을 주지 않으십니다. 잘 돌아왔다며 우리를 따스히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결코 그분의 약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삶에는 결코 후회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자 영원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안에 굳건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한 것 같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끝에서 우리가 인생을 헛살았다고, 우리의 인생을 후회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부디 이 주님 안에서 함께 더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이 약속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기 쉽지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우리 삶의 구원이자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믿지만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나아갔으면 좋겠고,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께로 나아오시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믿고 싶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그저 멀리에 계신 분 같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어렵게도 만드는 요소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마주했을 때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마지막을 믿음의 조상으로 마무리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매일매일 더욱 굳건해질 수 있게 허락하시고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삶을 마무리할 때에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시고 불변한 그 답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건히 붙잡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늘 약속의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그래야 해서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 영광송 1장 부르시고 영광송 후에 최선종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굳게 거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궁극적 현실임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